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빛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어두운 눈이 주의 빛 밟으러 볼 수 없을 때에라도 내 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아버지의 그 길 마땅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삶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과 영생의 길 아버지의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제단 기억하고 나와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님 은혜와 긍휼 더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 29장 1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29장 13절로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은 징계받은 이집트의 그 회복의 시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역시 앞선 파라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 전하실 때에 하셨던 그 시간적 길이와 동일합니다. 40년의 그 의미를 40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동일합니다. 학자들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징계받았던 이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이들도 함께 자유하게 되어진 것, 이 관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13절, 14절 말씀에서 그리고 앞선 이 파라오의 징계의 그때를 언급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실 때까지의 정하신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급하게 한다고 하여도 결국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때, 나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순종의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죄를 말씀하십니까? 앞선 두로도 그랬지만 교만의 죄입니다. 내 시간, 내 것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묶였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한 지명이 나오는데 바드로스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드로스 땅은 이집트 북쪽 지역에 있는 성읍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신화 중에서는 최초의 파라오가 나온 그러한 성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원류의 어떤 그 이집트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 볼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처음 시작처럼 그렇게 시작되어질 지점으로 이 바드로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한 포인트는 사실 14절 말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4절 말미에 보시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 바드로스 땅에서 시작되어졌던지 뭐 어쨌든 그들의 믿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된 그런 강성에서 교만해졌던 이집트였는데요. 그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여도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아예 정하여 놓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회복이요. 제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미약한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쉐팔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 욕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회복된 것처럼 자기네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님을 14절 말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는가? 15절 말씀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특별히 15절 말씀해 보시면 미약한 나라 중에서도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제안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15절에서 감하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문으로는 마트라고 말합니다. 작게 하다, 효과 없게 하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강함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교만 같은 걸 생각할 수 없도록 내가 이들을 꺾은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직접적인 이유, 여러분 교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16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그 관심을 받을 만한 것들, 사랑을 받을 만한 것들 더 이상 없게 하시려고 이들의 회복을 제한시켜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은 16절 끝부분인데요.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보다 보면 이것이 완전히 죄악이 씻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 이스라엘이 그들을 의지했던 것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상태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집트를 약하게 만들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했던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이집트 한없이 작고 연약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 오늘 주고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나 조각난 회복뿐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 가운데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중에 얻는 회복들로 그들 조각난 회복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교만은 가장 심란한 죄악임을 우리는 늘 중히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그것이 교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죄 또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자기처럼 겸손한 사람 없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가 재고 판단하는 삶 여러분 그 인생이 교만한지 아닌지 그럼 결국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삶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인생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인생들 잘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교만한 인생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삶의 깊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경륜을 볼 수 있어서 구분해내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말 잘한다고 착해 보인다고 교만하지 않다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교만은 거드름 피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말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로 내 삶도 그리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가한 것들인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한 것들인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 공동체에 해치는 것들, 또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교만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회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다. 조각난 회복뿐입니다. 남아져 있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회복밖에 없음을 우리가 죽여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부터는 이집트를 향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는요 어떤 이집트의 심판에 대한 그 개괄적인 전체적인 설명이 그려지고 있었다면 27절부터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27째의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임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나갈 때마다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27년 되는 시점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선 첫 번째 그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여서는 그 후로 무려 17년이 지난 시점 뒤의 말씀임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7절 부분은 사실 에스겔서의 많은 말씀들보다도 매우 후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의 16절까지의 말씀은 초기에 그러한 말씀들인 것이고요. 17절부터는 한참 뒤의 말씀인데 내용상에 아주 연결성이 깊게 있기 때문에 후대의 이 성경의 편집자들이 이 본문을 이곳에 이렇게 삽입시켰을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린 당시의 정황 하나를, 좀 역사적인 정황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바벨론이 두로를 아주 철저하게 짓밟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였는데, 결국 이 바벨론은요, 두로 공격으로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학자들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왜 바벨론이 만족치 못했을까? 두로 당시에 굉장히 부자 도시였고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어찌하여 바벨론이 그 성과를 얻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추측을 다루기보다는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로 공격으로 얻지 못했던 그 성과를 바벨론에게 얻게 하여 주실 때에 이집트로 하여금 그 성과를 바벨론으로 얻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지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거 구분해서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순전히 바벨론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님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수위가 높았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로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집트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암시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모조리 다 휩쓸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바벨론의 이집트를 향한 공격과 그 심판이요, 그 깊이와 그 크기가 컸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 이이제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 여기에서 당신의 방법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방의 교만을요, 또 다른 이방으로 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처럼 단순하게 쓰시는 그러한 도구와 같은 인생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는 하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지 않는 부분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의 교만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와 같은 민족, 여러분 이러한 인생 되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어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 되어져야 하지, 잠시 잠깐 그렇게 쓰시다 내려놓는 도구와 같은 인생 우리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벨론 어찌 됩니까? 그들도 교만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하여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쓰시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바라야 할 것은 주의 친백성 되어 하나님이 밝히 쓰시는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사용처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그가 예비하신 일들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실 때에 그들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회복의 시점이 그려집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도 높아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아버지는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만이며 결국 교만은 이렇듯 부스러기의 아버지의 회복, 조각난 회복밖에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 하는 내 모든 것들을 낮추어 주시옵시고 주님만 아버지의 영광 받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주의 친자녀, 친백성 되는 우리의 모두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나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높이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다른 인생 속한 공동체의 득과 도움이 되는 선한 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의 망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성했고 찬란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미약하게 만드시겠다 하심을 볼 때에 교만의 죄악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매 순간 내 삶을 되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삶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함들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성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생업과 가정과 또 여러 가지의 고민과 아픔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원통함들을 또한 애통함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버티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